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갈라디아서로 보면 그러네요. 자, 오늘은 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좋게 하다는 표현은 누구누구의 친구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을 누구누구의 호감을 사려고 하다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던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과 4장 1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결단코 사람과 하나님을 모두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육신에 호소하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죠.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먼지 가운데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인간은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단지 도와주는 자가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이제는 기진맥진하여 물에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우리에게는 긴급하게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 스스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도록 뭐라 그럴까요?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실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녹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고 구원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들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뭐라 그럴까요? 많이 채워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좀 더 거품이 빠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참 요즘에 어찌 그리 잘못된 교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너무도 잘못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께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께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율법에 대하여 증거하며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행으로 죄를 상쇄하려고 하고요. 더 많은 선행을 쌓음으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날 성령님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사실상 율법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인의 입장이었다고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아벨처럼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개인적인 소개를 다루는 새로운 단락에 이르게 되었는데, 즉 아라비아에서 체험한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가졌던 체험 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2장 전반부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장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절에서 언급했던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1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 11절에서 또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하노니라는 표현은 내가 먼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죠. 사람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일 터인데요. 바울은 그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 직분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맨 마지막으로 사도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말썽의 소지가 된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기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안수를 받아야 사도직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사실 올바른 것이 아니죠.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에서 온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종 아프칼립스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서 쓰인 그 단은 계시라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복음은 요한계시록 목재하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또한 요한으로부터 임명받아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뭐 나름대로의 가정이겠죠. 바울은 자기가 자랐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통해서나 유대교에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즉 유대교로부터 벗어나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놀라운 말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전에 15절로 17절 말씀을 좀 보자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읽을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그 15절에 나오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나오는 이방이라는 말은 그건 뭐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바울은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는 직접 받았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소위 현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옛 이단 시설을 사설을 가르치면서 바울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는 바울이 사도된 것은 비상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 책에서 참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소유했다고 믿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많죠. 그러나 그 책에서 그는 바울이 유대교의 모세율법 체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두 가지 사상을 결합시켜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는데 너무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그러한 방법으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진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저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9장 26절로 29절에 나타난 그 기록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9절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광야에서 3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독특한 장소로 보내셨고요. 엘리야도 동일한 형태의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꾼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여 동굴 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마치 새처럼 쫓기고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3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와 함께 15일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과 만날 수 없었어요. 만나지 못했고요. 이것이 바울이 그들과 만난 전부이며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1장 20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헬라 철학과 모세의 율법 체계를 좀 적절하게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뭐 헬라 철학을 뭐 믹서한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또한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현대주의자들을 차마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상 그들을 겁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1절 24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영접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왠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이때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마도 상당 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그를 받아주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땅이 흔들리는 듯한 놀라운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소의 바울이 개종했다는 사실만큼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토록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이 개종했다는 것,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21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바울은 회심한 후에 처음 1년 동안 생활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때가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회개할 때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 가운데서 겪었던 실패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는 세 가지 어떤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처음 좀 살펴보면은 첫째로 바울은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회심하지 않고 사도가 되지 회심하지 않고 사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맞습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널리 그의 이름을 펼만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긍지에 가득 찬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는 교회를 미워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잔인할 정도로 그는 그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길에서 엎드려진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훌륭한 바리새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믿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묻죠. 주여 뉘시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게 되자마자 즉시 주여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얼마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자기가 주님을 섬겨보려고 시도했지만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심의 처음 단계에 행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세 번째 시기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기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좀 달아야 할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뭐랄까 좀 다달아야 할 위치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르러 해야 할, 미쳐야 할 위치요. 지금도 불행하며 기쁨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든 정도만큼의 종교를 가진다라는 무디의 표현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밑바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지냈던 바울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몇 가지 의문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 즉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던 자들과는 별도로 복음을 받았다면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2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똑같은 좋은 소식임을 알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